보리떡 다섯 덩이와 작은 생선 두 마리로 대략 한 2만여 명의 그런 군중들을 먹이시고 또 배부르게 하셨던 이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봤던 수많은 사람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저마다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모시고 또 사람들은 예수님만 있으면 이제 먹고 사는 문제는 이제 걱정 없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다수의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위대한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났다 하며 환호성을 지르며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모셔가려 했던 거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그들을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먼저 건너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산 위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의 인기가 절정에 이른 바로 그 순간에 오히려 제자들을 멀리 떠나보내시고 예수님은 한적한 산에 기도하러 가신 거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사실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에요. 만일 오늘날의 뭐 정치인이었다면 예수님께서 회중들을 향하여서 아, 네 맞습니다. 제가 바로 보리떡과 생선으로 5천명을 먹인 바로 그 예수입니다. 그리고 열두 광줄이나 남았습니다 하고 자기가 베풀었던 어떠한 기적에 대해서 선전하기 바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추종하는 무리들을 다 흩으셨어요. 그리고 아무도 없는 야산에서 홀로 기도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아주느냐, 인정해주느냐, 칭찬해주느냐 그것이 목적이 있으신 게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예수님의 모든 포커스를 맞추셨던 거죠. 아직 해가 떠 있을 때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이 배를 타고서 이 해안가를 떠났는데 어느새 이 해가 지고 그들은 컴컴한 망망대의 한가운데서 거센 풍랑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물결은 점점 더 거세지고 있고 뱃머리는 성난 파도를 간신히 가르고 이 물결을 헤치고 가고 있었어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마일 떨어져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잠깐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 밤 사경이라는 시간이 나오죠. 유대인들은 하루를 24시간을 8조각으로 나눕니다. 낮 1경은 아침 6시에서 9시, 낮 2경은 아침 9시에서 12시, 낮 3경은 오후 12시에서 3시, 낮 4경은 오후 3시에서 6시. 그러니까 오늘 25절에 나오는 밤 4경은 오늘날로 말하면 대략 한 새벽 3시에서 6시입니다. 하루 중에 가장 춥고 가장 어두운 시간이 밤 4경인 거죠. 앞서 이야기했듯이 지금 제자들이 해가 떠 있는 상태에서 배를 출발했고 지금 새벽 3시가 넘길 때까지 있었으니까 바다 위에서 이 거친 풍랑을 맞아 힘들게 버티고 있었던 시간이 최소 9시간 이상인 거죠. 바다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혹시 새벽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다가 새벽에 얼마나 춥습니까? 그러니까 뭐 새벽 3시에 바람이 거세게 부니까 그 바다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도 춥고 너무나도 이 센 바람이 불어오는 거죠. 게다가 언제 지금 배가 막 뒤집힐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배고프죠. 피곤하죠. 내일 해 뜨는 거 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막 그런 이 긴장감 속에서 배가 막 파도에 넘실넘실거리죠. 불안하고 두려운 그런 마음들이 제자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가장 춥고 힘들고 피곤하고 배고프고 지친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본문들을 읽을 때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가져야 하는 관점은 바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우리가 떠올려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 춥고 힘들고 피곤하고 배고프고 지친 바로 우리들의 인생에 어떠한 소망이 있는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죠.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을 것 같고 아무도 내 곁에 없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이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기 마련인 거죠. 자, 오늘 본문에 이 갈릴리 호수에 이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그 순간에 지금 이 폭풍우를 맞아서 위기를 맞이한 제자들이잖아요. 근데 바로 그 순간 바다 위를 누가 지금 걸어오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다가오고 계시는 것이죠. 자, 2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를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소리 지르거늘. 아니, 세상에 그 누가 사람이 바다 위를 걸어올 수 있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게다가 지금 이 바다는 사경이잖아요. 밤사경. 캄캄한 밤에 눈앞에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머리 긴 사람이 성난 파도 사이를 그들을 향해서 걸어오고 있으니 제자들이 하나같이 예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제자들이 어찌나 겁을 냈는지 26절 후반절 보니까 다 큰 어른들이 유령이다 하고 소리 질린 거죠. 근데 뜻밖에도 그들을 향해서 왔던 이 존재는 유령이 아니라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27절 보니까 야, 안심해라, 나다, 너희 무서워하지 말아라 얘기하셨어요. 그럼 만약 우리가 이날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있었다면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데 주변에 막 폭풍우가 막 치고 있다는 거죠. 뭐 아무리 예수님이 무서워하지 말아라, 안심해라, 나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사람이 어떻게 그게 안심이 됩니까? 두려운 마음이 그게 사라지겠어요? 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 폭풍을 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저 물 위를 걸어오시냐? 영 아니신가? 귀신 아닌가? 막 의아해하면서 지금 내가 꿈을 꾸고 있는가? 이게 생신가? 막 두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죠. 처음 보는 광경에 넋을 잃고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아마 모든 제자들이 그러했을 거예요. 어안이 벙벙한 거죠, 말 그대로. 그래서 이 아무 말도 못하고 얼어붙어 있는 그때에 수제자 베드로가 주님을 향하여서 입을 열었습니다. 주여, 정말 주님이십니까? 선생님, 정말 선생님이세요? 만일 정말 주님이 맞으시다면 저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저 같으면 오히려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주님, 정말 주님이세요? 만약 주님이시면 빨리 배 안으로 들어와 주세요. 이게 좀 더 정상적인 반응 아니겠어요? 사람이 물 위를 걷고 있는데 배 안으로 초대하는 게 더 맞겠죠. 그러나 이 맘때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서서히 감을 잡고 있었어요. 소경의 눈을 밝히시는 분, 벙어리로 하여금 말하게 하시는 분, 듣지 못하는 이로 듣게 하셨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각종 병든 자들이 와도 다 능히 고치시고 하루 전날 오병이어로 2만 명을 먹이신 놀라운 기적의 사건도 베드로는 이미 다 몸소 체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는 한번 이전에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모험을 시도해 볼 그런 자신이 생긴 거죠. 그래, 주님이라면, 예수님이시라면 이 물 위를 걸어오실 수도 있는 분이시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신다면 나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을 수 있지 않을까? 이 베드로가 지금 믿음의 모험을 결단한 거죠. 이게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걸어와요? 그리고 게다가 지금 파도가 아주 거칠어서 잘못 물에 빠지면 곧장 배로부터 멀리 떠내려가 한순간에 물에 빠져 익사할 수도 있는 정말 위험천만한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다른 그 누구보다도 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살아왔던 베드로가 제일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믿음의 모험을 한번 시도해 보기로 결정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여서 물 위로 오라,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 무모해 보이는 베드로의 이 이야기에 예수님의 대답은 더 화끈하십니다. 29절 말씀 보세요. 오라, 영어로 딱 한마디예요. Come 그랬어요. 베드로, 야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야 그래도 나는 메시아 정도 되니까 이렇게 물 위는 걷는 거지, 야 너는 안 돼. 주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 너 믿음대로 너 물 위를 한번 걸어봐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자, 2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믿음의 모험의 첫 걸음을 베드로가 뗐습니다. 그는 물 위를 걸었어요. 물 위를 걸어 지금 예수님께로 다가가고 있어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예수님을 제외하고 물 위를 걸은 사람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물론 조금 있다가 빠지긴 하지만 그래도 그는 물 위를 걷는 경험을 했어요. 이 놀라운 사건은 그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발생하죠. 그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참 물 위를 걷는 이런 기적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변을 바라보자 문제가 발생합니다. 30절 말씀 봅시다. 그가 예수님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았다고 3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람을 봤어요. 베드로는 물 위를 걷다가 순간 거칠게 불어오고 있는 바람을 보게 됐어요. 무슨 마음이 들었겠어요? 야, 이런 성난 바람 부는 날 물에 빠지면 그냥 바로 죽겠구나, 뭐 이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그의 마음에 공포심이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그러자 물 위를 걷던 그가 물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참 신기한 본문이에요.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물 위를 걸었어요. 근데 그 똑같은 베드로가 거친 바람을 보고 마음에 의심이 생기자 물에 빠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왜 주셨나라는 그 관점으로 말씀을 봐야 돼요. 우리가 오늘 믿음의 확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빠지지 않고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러나 세상의 이 어렵고 암울한 현실을 바라보고, 야 이거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야 이제 뭐 먹고 살아가야 되나, 마음에 막 근심과 의심이 찾아오고 세상의 폭풍우를 바라보니까 자꾸만 막 물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럼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면 폭풍우를 바라보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물 위를 걷느냐 아니면 물에 빠지느냐, 이것이 좌우된다라는 거죠.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의 삶의 주제라는 거예요. 자, 31절에 예수님은 지금 의심해서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붙잡으셨어요. 참 이것도 은혜죠. 너 왜 의심해서 한번 좀 당해봐라, 주님 그러지 않으시고요. 주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탁 붙잡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의심이 많아서 하나님 바라보지 못할 때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붙잡으신 주님께서 3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자 여기부터 한번 같이 읽죠. 시작.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나? 베드로야 너 왜 의심했니? 주님 물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물 위를 걸어 배에 오르셨어요.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 거친 바람이 금세 잠잠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이벤트고 하나의 해프닝처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보고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넘길 수 있지만, 사실 본문 말씀을 볼 때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라는 관점으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바라보면 정말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주신 말씀이에요.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고 있었던 제자들이 타고 있었던 그 배가 폭풍우를 만난 것처럼 이 세상이라는 망망대해를 항해하며 가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배에도 반드시 폭풍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밤 사경과 같이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가장 피곤하고 춥고 배고프고 지치고 인생의 두려움과 외로움과 고독이 밀려오는 그 순간들은 누구나 다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아무도 없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물 위를 걸어오셨던 예수님처럼 여전히 우리의 인생을 도와주시기 원하시는 우리의 구원자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새로운 믿음의 도전을 가지고 주와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배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생겨지고 또 이전에 시도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새롭게 도전해볼 수 있는 삶의 지경이 넓혀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만일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향하여 있지 아니하고 또 여전히 세상의 상황과 환경으로 우리가 치우치게 된다면 물에 빠져갔던 베드로처럼 우리들의 삶도 또 역시 다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의심을 넘어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있는 것은 혹시 없습니까? 베드로처럼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중간에 거센 바람과도 같은 현실 때문에, 차갑고 냉랭한 이 현실 때문에 의심하여서 좌절한 것은 없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새벽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다시 한번 예수님께로 한번 고정해 봅시다. 그리고 의심의 바다 가운데서 베드로처럼 예수님께 손을 내밀고 이미 우리를 향해 뻗고 계신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의 구원하심을 우리 한번 의지해 봅시다.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 위를 걷는 놀라운 은혜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흔들림 없는 믿음 가지고 의심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인생의 바다에 항해하고 있는 하나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때론 인생의 폭풍우가 몰아쳐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처럼 지금도 우리의 삶에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주님이 계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만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늘 우리 곁에 계셔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을 때 배 밖으로 나가 물 위를 걸어볼 것 같은 믿음의 모험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믿음의 도전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물 위를 걷지만 폭풍우를 바라보면 물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역시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주님과 함께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겠으나 세상을 바라보면 여전히 우리 마음에 낙심되고 좌절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 오늘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새벽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가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그리고 이 모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신 이가 우리의 공급자이시오 우리의 삶의 목자 되시니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 믿음으로 맡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다리며 사모하며 주님 주시는 복과 평강 안에서 기쁨으로 주와 함께 살아가는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